우리가 근래에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그 말씀을 이제 자주 나누게 되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를 깊은 그 사색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짧은 호흡으로 읽을 것 같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하고 의아해할 수밖에 없지만 긴 호흡으로 읽으면은 아 이게 바로 그런 뜻이구나 비로소 그 깊은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전반적으로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더더욱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신 걸까요? 여러분 아멘 하셨죠? 무슨 말씀을 하신 걸까요? 본문 말씀의 문맥을 따라가면서 그 뜻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청중들인, 여기서 청중들은 유대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 사람들에게 성경을 연구하는 까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성경은 물론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하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어쨌든 성경을 연구하는 까닭이 뭐냐? 그 까닭은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의 길, 참 삶의 길이 성경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그 참 삶을 위한 보편적인 진실이 성경 안에 담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보편적인 진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지만, 얘기하지만은 오늘 우리 시대 적절한 언어로 얘기하자면은 이 성경의 위대함은 인간 해방의 갈망, 인간 구원의 그 열망, 그것을 가장 호소력 있게 전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위력은 인간의 해방과 압제에 대한 끊임없는 저항, 사회적 평등의 추구 등 시공간을 초월한 여러 가지 주제를 설득력 있게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표현한 데서 우러나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 사회가 존속하는 데 필요한 어떤 공동의 기원, 어떤 체험, 그리고 공동의 어떤 운명 의식에 대한 아주 뿌리 깊은 의식을 웅변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날까지 여전히 우리에게 유력을 지니는 성서의 힘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대로 성경 안에 생명이 담겨 있다는 것은 오늘 현대적 언어로 풀어 말하면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람들이 성경 안에 생명이 담겨 있다고 믿기는 하지만 정작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그 생명의 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당신은 믿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그 진실을 따라서 선포하고 행하고 있기에 정말로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당신이 보여주신 길을 저마다 자신의 길로 알고 따라야 할 텐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헛다리 짚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유대 사람들이 성경 안에 생명이 있다는 진실을 정말로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대 유대 사람들의 그와 같은 허구적인 믿음은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그 방식을 보면은 더더욱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저마다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며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은 신뢰하지만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서로 칭찬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적인 인간관계 안에서 서로 신뢰한다는 것 자체, 서로 격려한다는 것 자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것뿐인 인간관계라면, 그것은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일 뿐, 그 관계를 넘어서는 차원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하고 서로 받들고 존중하지만 밖을 향해서는 무심한 태도를 취한다든지,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을 비인간 취급하거나 동등한, 적어도 동등한 인간을 취급하지 않는 그런 태도, 그것이 바로 그런 태도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옳은 길, 그 정의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데 있습니다. 성경에 담긴 생명은 바로 그 정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 이해관계 안에 갇힌 세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달리 바꿔 이해하자면 초월에 대한, 진정한 의미에서 초월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탐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 진실은 믿지 않은 유대 사람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직접적인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사람들의 관계에만 의존할 뿐 그 현상과 바로 그 관계와는 다른 차원, 이질적인 차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마음을 닫아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실상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성경 안에 생명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그 생명을 붙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의 문맥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바로 그 잘못을 하나님께 고해서 심판을 받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선 예수님의 길은 사람을 심판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 그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다 보면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최종 심판자가 되실 거다 하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묘사되고 있지만, 적어도 이 대목에서 특히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그 맥락을 볼 것 같으면, 적어도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동안 사람들을 심판하는 데 당신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그들의 잘못을 고발하지 않은 또 다른 현실적인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직접적인 그 문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굳이 사람들을 심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 말씀에 표현된 그 명백한 이유를 보면은 그 심판은 이미 유대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모세에 의해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뭘 의미할까요? 율법을 말합니다. 구약 성서의 요체로서 율법입니다. 그 율법에 이미 사람들의 잘잘못을 분별할 수 있는 심판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 그 율법의 대강, 근본 정신이 뭡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게 집약되지 않습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은 그렇게 집약이 됩니다. 좀 더 풀어서 얘기할 것 같으면 당신의 백성을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킨 하나님의 정의를 믿는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정의를 사람들 가운데서 펼쳐야 한다. 이렇게 집약이 됩니다. 이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바로 그 율법의 뜻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을 모르니 바로 그 근본 정신을 구현하고자 이 땅에 오신 당신을 알 턱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따르고자 한다면서도 따르지 않은 유대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통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얼마나 신실했을까요? 철저하게 성경을 믿고 율법을 지킨다며 종교적 계율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성경의 근본 뜻, 생명의 길과는 무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렇게 그들에게 일침을 그 뜻을 모르는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이 전반적인 문맥을 확인해 볼 것 같으면 그 의미가 더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앞뒤를 다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어떤 문맥에서 등장할까요? 이른바 안식일 논쟁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사람들을 질타할 수밖에 없는, 질책할 수밖에 없는 이 이야기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아는 사건일 겁니다. 이른바 베데스다 연못에서 중풍병자를 치유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 얘기가 뭘까요? 예루살렘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부르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어떤 약국 이름도 베데스다 이런 데가 있죠. 근데 그거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 연못 주변에는 다섯 개의 행각이 있고
그 행각 안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눈먼 사람, 다리가 불편한 사람, 중풍병 환자 등등 여러 환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환자들이 거기에 머무른 사연은 그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마다 맨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나았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와서 소용돌이를 칠 때 맨 먼저 딱 그 연못에 들어간 사람을 병을 낫는다. 그래서 산자들이 항상 그 베데스다 연못 부근에는 그 순간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병든 지 38년이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그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병든 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그렇게 하염없이 오랫동안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을 잘 아시고 묻습니다. 낫고 싶으냐? 여러분, 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랜 세월을 기다렸어도 나올 수 없었던 그 사람은 예수님께 하소연합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놓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절한 하소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곧바로 선언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가지 삶의 법칙이 있습니다. 두 이야기는 이 두 가지 삶의 법칙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법칙과 예수의 법칙입니다. 낫고 싶어도 나을 수 없었던 병자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연못에 뛰어들기만 하면 낫는데 이 환자는 연못에 뛰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병약하여 거동이 불편한 그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설령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들이 더 일찍 뛰어와서 다른 사람을 넣어버리면 끝입니다. 38년 된 이 병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병자들에게 동시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못의 물이 소용돌이 칠 때 가장 앞선 딱 한 사람만이 그 연못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의 법칙입니다. 그 법칙은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경험하는 법칙입니다. 가장 앞선 사람만이 기회를 누리는 세상의 가혹한 법칙입니다. 베데스다의 법칙은 그 가혹한 법칙을 말합니다. 그 덫에 걸려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묻습니다. 낫고 싶으냐? 그렇다면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한마디로 그 병자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베데스다의 법칙, 다시 말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기존의 법칙을 파괴합니다. 단 한 사람만이, 그것도 가장 앞선 한 사람만이 선택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그물망을 한순간에 해체버리고 무력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병자들을 치유할 때 어떻게 선언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언제나 중요한 것은 당당한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의 의지입니다. 낫고 싶으냐? 그 물음에 예, 낫고 싶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의지면 족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대할 때마다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직접적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나오게 되는 그 배경이 되는데요. 그 놀라운 사건을 두고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날이 하필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왜 문제였을까요?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은, 그 사실은 예수의 법칙, 다시 말해서 그 생명의 길과 베데사의 법칙, 다시 말해서 유대 사람들의 율법주의, 그 허구적인 믿음을 아주 극적으로 대비시켜주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던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자리를 거두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이 딱 유대 사람들의 눈에 포착이 됐습니다. 안식일법 위반입니다. 38년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데 유대 사람들이 딱 볼 때 저건 뭐냐? 안식일법 위반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자기 자리를 거두어 이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법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기가 찰 겁니다. 제가 들려드릴까요? 뭐뭐가 금지됐는지 한번 환기해 드릴까요? 다시 한번. 무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234가지입니다. 왜 234가지일까요? 39 곱하기 6 하면 234가 됩니다. 왜 39하고 6을 곱하죠? 불완전한 40에서 불완전한 39, 7에서 하나 불완전한 6을 곱하면 234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234가지는 금기사항인데 몇 가지, 234가지 다 불러드릴 수는 없고, 파종, 쟁기질, 수학, 담 묶는 일, 타자, 키질, 독서, 제분, 체질을 걸르는 거, 반주, 굽는 일, 표백, 빚는 일, 이렇게 머리 빚는 일이죠, 채색, 잡는 일, 실을 감는 일, 엮는 일, 분리하는 일, 매듭 짓는 일, 푸는 일, 시침질, 이를 위해 뜯는 일, 사냥, 도살, 가죽 벗기는 일, 소금에 절이는 일, 가죽 정리, 깎아내는 일, 절단, 두 개 글자 이상 쓰는 일. 별게 다 있죠? 한 글자는 허용이 돼. 이를 위하여 지우는 일, 건축, 무너뜨리는 일, 불 끄는 일, 점화, 망치질, 운반. 그 안식일날 양이 연못에 빠졌으면 어떻게 할까요?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 양이 나올 수 있게 막대기를 갖다 놔주는 건 허용이 됩니다. 귀가 잘 노르시죠? 이게 안식일법입니다. 그러니까 딱 걸렸습니다. 자기. 그런데 바로 그 안식일에 치유를 받은 사람이 자리를 거두어 이동하게 되는 일이 그 벌어진 것이 예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유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 트집을 잡습니다. 율법을 어겼다 이겁니다. 당신은 율법을 어겼다.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그 노동의 소중한 그 가치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종교적 계율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성서의 율법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계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일이다. 그 어떤 계율에도 매이지 않고 우선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뜻도 모른 채 율법을 준수하는 자기들이야말로 의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유대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질책하고 통탄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의 의미를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 사건에서부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기까지 그 맥락을 살피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경쟁을 이겨낸 딱 한 사람만 선택되는 질서와 그 질서를 뒤집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법, 그것을 더욱 강화하고 정당화하는 종교가 판을 치는 그 현실이 엄존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현실이지만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남북이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 여정, 여러 소수자들도 당당하게 삶을 영위하는 그 일상의 사회적 평화를 이루는 일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편하게 여기는 더불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신앙의 명분을 내세우고 교회의 이름을 걸고 험한 말을 내뱉으며 교회와 사회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고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소란을 피우면 피울수록 그 자신이 얼마나 허황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가 대표한다는 그 집단이 결코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를 계기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고마운지요. 계속 떠들어도 좋겠다. 누가 심판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심판받고 있다는 것을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과 궁합이 잘 맞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제1야당의 대표이면서 전도사 직함까지 갖고 있는 분입니다. 한국교회를 스스로 대표한다는 그 사람이 그분이 스스로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몰라서일까요?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한 것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지난주에 이런 발언을 했죠. 이건 단순한 말 실수가 아닙니다. 그가 대표하고 있는 정당은 현재 최저임금법이 그 적용 대상에서 예를 삼고 있는 몇 가지 경우, 뭐 장애의 경우 뭐 이런 것까지 사실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그걸 철폐하지는 못할 망정, 거기에 더해서 외국인까지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법안을 발의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게 말 실수가 아닌 거죠. 정책적 입장인 것입니다. 인권 감각 0점, 경제 감각 마이너스 100점, 입법 활동에 그동안 기여한 것이 없는 한국당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생각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입을 모으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웃어넘길 일일까요? 경제감각의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건 제가 이 시간에 뭐 길게 따지지 않겠습니다. 경제감각에서 결국 왜 문제? 아니, 외국인의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어떤 회사가 한국인들을 고용하냐 이거죠. 한국의 고용상태는 그렇게는 더 나빠진다는 것을 하나도 헤아리지 못하는 발언입니다. 이것이 경제감각 0점이라는 그 마이너스 100점이라는 꼭 지적하는 그런 맥락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늘 성경을 마주하는 기독교인, 게다가 전도사 직함까지 갖췄다면 신학까지 공부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보기에 저는 경악할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경악할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자체를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성경 일관되게 가르치는 게 있죠. 기여의 원칙을 넘어선 하나님의 정의를 완전히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니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다 인정해서 구원받는다. 그것이 성경의 기본이 되는 바탕입니다. 기본이 되는 요체입니다. 그걸 정말 모르는 걸까요? 성경의 가르침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과연 성경의 그 진실을 알기나 알고 있기는 한 것일까요? 안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아, 그건 신앙의 차원이고 사회적 차원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면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늘어도 사회가 변하지 않은 겁니다. 살벌한 그것이 윤리로 굳혀야 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정책으로 사회제도로 구현하는데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이기적이고 권력적인 집단을 형성할 뿐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이런 사태를 두고 신학자 루돌프 불투만은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세상은 스스로가 있다고 상상하는 안전성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 저항한다. 그리고 그런 안전성은 종교에서 가장 고차원적이고 파괴적인 형태에 도달하게 되며 따라서 유대 사람들에게서는 성경에 근거한 그들의 삶에서 그러한 파괴적인 형태에 도달하게 된다. 성경에 대한 그들의 탐구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말에 대해서는 기먹거리가 되게 한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님의 말을 닫아버리게 하는 효과만 있다.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믿고 있는 안전성,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자기만의 우상일 뿐입니다. 자기들이 그리고 있는 어떤 세계입니다. 성경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지독한 형태의 우상 숭배가 가능하다는 것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지독한 형태의 우상 숭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꼬집고 있는 그런 격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본문 말씀에서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현실에서 그와 동일한 사태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성경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과연 무슨 일을 하고자 했는지 깨닫는 것과 통합니다. 예수께서는 가장 앞선 사람의 삶만을 보장하는 법칙을 따른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겼고 당신의 일로 여겼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역할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나눌 때마다 정말로 그 대의를 깨닫고 그것이 가르쳐주는 그 진실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